마태복음 11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뜻을 찾고자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이고 힘이 있으며 용기가 있고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유부단하거나 게으르거나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은 침노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침노하는 자가 거룩한 폭력을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나 룻이나 모르드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도바울 스테반 이런 무수한 성경의 사람들은 다 침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침노하는 자가 겪게 되는 방해와 장애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방해 또는 대적 또 이 장애물 이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이 뭐 우유부단하거나 미지근한 이런 신앙인들은 이 장애를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침노하는 자들은 열정과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해를 헤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순례 여행길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빼앗겨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장애가 너무나 높고 험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람의 영혼과 천국 사이에 놓여있는 이 장애를 건너야 돼요. 이 장애를 뛰어넘어야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 말하는 바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도중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다. 그게 천로역증이 말하는 바입니다.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제가 드린 말씀만 들으면은 아 천로역증이 그런 책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로역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번연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 수많은 난관들이 천국 가는 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로역정이 나오는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원래는 멸망의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이 멸망의 도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천국에 이 순례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이웃 주민들이 비웃고 협박하고 고함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이나 이웃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 반대는 이 다른 다음에 오는 반대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순례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길을 가다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도중에 세속 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 가지고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가다가 마귀 아볼론을 만납니다. 여기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더 가니까 허영의 시장이 나타납니다. 이 세속의 시장, 허영의 시장. 그 순교의 위험,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절망의 거인에게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고생하다가 겨우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수다장이라는 그런 이 거짓 이 천국 순례자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겹쳐서 비로소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천례역증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천국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운 장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방해들 가운데서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방해입니다.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방해.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무서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무서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 내부에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내부에 무서운 방해꾼이 있어요.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무서운 적이 사람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또 행복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같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굉장히 패러독스가 역설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자기 내부에 무서운 적을 두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그 원수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안에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악이 자기 밖에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밖에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내부에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자기 내부에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는 이 악의 세력을 죄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또는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세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행동 차원의 죄가 아니고 어떤 세력의 그 의미에서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죄가 있다고 그랬을 때에 이 죄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한 죄들을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별적인 죄들을 범하는 바로 전의 동기는 사람의 내부 속에 거대한 악의 원리, 죄의 원리, 죄의 세력이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랬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사람의 이 정욕을 부추겨서 이렇게 올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 이 근저에는 이 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육체의 정욕만을 내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다른 죄악들도 내뿜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랬습니다. 여기 각양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정욕뿐만 아니고 탐욕, 탐심, 시기 온갖 죄악들을 뿜어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원동력에 대해서 까막눈입니다. 이 원동력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여기 성경에서 계시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 내부에 이 거대한 세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각종 탐심이나 죄악들을 다 뿜어내게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도 이용해서 각양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강교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조차도 사람들로 하여금 탐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죄가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음란한 서적들, 음란한 것들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죄가 누워서 떡 먹기로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죄악을 부추깁니다. 죄가 어떠한 존재냐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탐심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오면은 그 속에 있는 죄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무슨 존재라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속박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사람 속에 이 계명이 오기 전에는 사람 마음이 잠잠했는데 계명이 딱 비추어지면은 사람 속에서 화가 나면서 이 이상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짓는 대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수만 가지 세상의 도구들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정욕과 음란과 탐욕들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이 로마서 7장 가운데서 이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이 두렵고도 무섭게 다가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죄는 살아나고 이 말씀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죄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람 내부에서 잠자는 듯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이 평상시에는 잠자는 듯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이용할 만한 도구가 오는 즉시 그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죄가 사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이 흉측한 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 괴물. 근데 툭 건드리면은 부시시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내부에 흉측한 괴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눈이라든지 귀를 통해서 이 건드리는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즉시 죄가 살아난 거죠.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뭐 극장을 다니고 디스코텍 다니고 뭐 사람 만나러 다니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수만 가지 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들어오면은 죄는 깨어나서 발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욕과 탐욕을 불지릅니다. 그런 세력이 인간의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에 대해서 이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죄의 세력을 육체의 욕심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 이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같은 의미인데 사람 내부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부에 이와 같은 죄의 강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왔습니까? 알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처해 있는 가장 이 위기적인 것은 자기 내부에 이와 같이 흉측스러운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죄에게 지면서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부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침노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침노하는 자만이 자기 내부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 그걸 극복하고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침노하는 성향이 없고서는 이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죄가 불어넣은 정욕과 탐심을 쫓다가 패가망신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눈치채지 않게 그 내부에서 역동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수만 가지 이 죄를 짓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덫에 걸려서 이 파국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왜 그러면서도 사람 몰라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 내부에 이 죄의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실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원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성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성에 자기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존재가 이 원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알지 못한다면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웅서사시에 보면은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군과 이 트로이군 사이에 있었던 10년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 그리스군이 이 위장전술로 이 후퇴를 하면서, 위장전술로 후퇴를 하면서 거대한 목마를 이렇게 남겨두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트로이 목마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속에 그리스군을 넣어뒀어요. 오디세우스도 그 안에 있고, 또 다른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위장전술로 해가 퇴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 트로이 군들이 야, 그냥 패배해서 도망가는구나. 그리고 그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자기 성 안으로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축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새벽에 그 목마에 있던 그리스군이 나와가지고 그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던 그 그리스 군사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트로이 군의 그 성이 쉽게 함락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는 원수가 내부에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내부에 이 적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 파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처지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아주 거대한 원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눈치채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번히 죄에게 지는 것입니다. 빈번히 죄에게 지는 것입니다. 지면은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이겨야지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죄에게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이유는 죄에게 져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죄에게 져서 이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그런 외침이 나오는데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23절에 나와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죄에게 져서 포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져가지고 죄의 노예로 전락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죄의 싹시라고 하는 것은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 내부에 있는 강한 존재인데 눈치채지 못하는데 그 눈치채지 못하는 자기 존재에 의해서 노예로 붙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거대한 주인이 이 노예로 잡아가지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수만 가지 죄악을 인생들이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부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죄의 본질이라고 있는, 본질적인 성향이라고 있는데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끔찍이도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그 마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이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 즉시 강하게 밀어냅니다. 강한 혐오감을 가집니다. 증오감이 생깁니다. 스가랴 11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미워합니까? 그것은 피조물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활동 목표가 분명합니다. 죄의 활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죄의 활동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공격합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무자비하게 이 죄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부 속에서 더 강한 반발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멀리 살 때는 내부적으로 아무런 반발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죄가 잠자는 듯이 죽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의 속성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반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한 반발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자기 내부에 있는 이 거대한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거룩한 폭력을 사용해서 강하게 몰아붙여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자기 영혼과 천국 사이에 놓여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은가?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은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함께 일곱 식구밖에 없었느냐? 이 내부에 있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더 크지만은 첫 번째도 대단한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넘지를 못해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침노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못 박는 일이 없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찬찬히 배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신자들이 성경을 찬찬히 배우기를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지 못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자기의 내부에 있는 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자기 옛사람,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육체의 이 정과 욕심, 다시 그 근저에 있는 죄의 세력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박혀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을 때는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기 내부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영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래가지고 단순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내부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평생 자기 내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전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는 영혼들은 이 죄와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지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 가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빼버리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죄와 싸워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릴 정도로 물론 영적인 의미고 뭐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는 얼마나 처절하게 죄와 투쟁해야 되는지 오른 눈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빼내버릴 정도 오른손이 범죄하게 만들면 찍어내버릴 정도로 처절하게 죄를 절단하고 끊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빼어내고 손을 찍어내는 것 같은 투쟁과 싸움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 이 사람이 침노하는 자이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 이 성도들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성도들의 몸에 생긴 많은 흔적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다가 생긴 그런 흔적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몸에 난 이 흔적은 죄와 싸우다가 생긴 그런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몸에 죄와 싸우다가 생긴 그런 흔적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죄와 싸우다가 이 많은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승리해야지 진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런 교리 가운데에 이 mortification option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억제하는 것 또는 죄를 죽이는 것에 관한 그런 진리들을 모아놓은 그런 교리인데 여기서 mortification option이라고 하는 게 mortification이라는 게 뭘 죽이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것. 이 청교도들이 이 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은 내면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이 죄의 세력을 싸워서 억제하고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아주 상세하게 그 지침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지침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놓은 것이에요. 존 오웬의 유명한 책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반감으로부터 이기는 방법. 첫 번째가 이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이랬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먼저 거룩한 마음의 성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 오웬이 말하기를 이 죄의 반감의 사역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시작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죄가 발동하기 시작할 때 죽여버리라는 것이. 이게 발동하기 시작해서 한참 가속을 붙어가면은 결코 당해지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최초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기기 힘들다. 그 단번에 물리쳐라. 세 번째로는 죄가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끈질기게 죄가 공격해오기 때문에 결코 지치거나 기운 없어도 나자빠지지 말고 끝까지 대응해서 완전히 죽이라는 것이. 네 번째로는 우리 본성 안에서 죄가 영적 생명에 대해서 갖는 반감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이 속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유치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죄를 이길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신령한 것들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더불어 이 마음을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아름다움, 탁월함 이런 것들을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죄의 반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죄와 싸우면서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자기 내부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자아가 올라오는 것을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 내부에서 죄악을 일어나는 죄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가 죄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이지 못하면은 승리하지 못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죄와 싸웠기 때문에 그걸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들도 피 흘리면서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기 자기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죄가 거하는 육체입니다. 이 옛 본성의 잔재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자기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집노하는 자들은 이처럼 이 내부에 강한 원수가 있지만은 그 존재를 다 알아차리고 그 존재들이 활동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꿰어서 파멸로 이렇게 몰아가기 이전에 차단하고 그것을 아주 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 죽여서 이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자 원합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이 막연하게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소망한다고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처절한 투쟁 가운데서 천국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힘으로 그것을 뺏는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고자 원한다면은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자 할 때 첫 번째 만나는 가장 강력한 이 장애물은 오늘 배운 바대로 사람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이 강력한 원수인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지옥으로 곧바로 빠져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 장애물, 이것은 누가 통과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열정과 힘과 용기와 불굴의 의지와 결단 있는 사람만이 통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면 분명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싸워 주십시오.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국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자 할 때에 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